아멘. 기도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생 중에 살 때에 인생은 다 변하는 것이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도록 주께서 우리 심령 속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만이 영존하신 분이요 영원전부터 선하신 뜻에 따라 세상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주의 택한 자를 중생케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 다시 구원하는 놀라운 실행의 역사를 역사 속에 늘 주관하시는 애 가운데 드리우시다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심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역사 가운데서 극히 작은 한 토막이겠사오나 그와 같은 잠깐 사는 인생이요 연약한 인생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각각을 기억하시고 이때의 이 모양과 이 형편대로 살 것을 주께서 미리 아시며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백성 삼으심으로 주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복락을 예비하시고 불러주심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인생 중에 무엇을 구하며 무엇으로 기뻐하며 무엇으로 즐거워하며 주 앞에서 살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창조와 구속의 은택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다루가시는 섭리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에서 영원을 사모하고 죄를 미워하며 거룩한 가운데 주와 화평한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구할 바요 기쁨이요 자랑인 줄 아옵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려진 지워지지 않는 영구한 기쁨인 줄 우리가 아옵나이다. 그 모든 기쁨을 주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일러주심이 있어서 말씀의 교훈으로 하시오니 우리가 말씀을 알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비치며 우리 발의 등임을 우리가 고백하옵나이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영생이 있사오매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하길 기뻐하옵나이다. 말씀 속에 주어진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고백으로 이끌어내며 그 고백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만져가고 통제하고 이끌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를 사랑함을 증거하기를 원하올 때에 주께서 우리 심령 속에 베푸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깨닫고 깨닫는 바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되옵나이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 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하시고 주의 사랑한 교우들과 서로 얼굴을 대하며 서로 주께서 부르신 교회가 성도의 교통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영적 친교를 위하여 주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또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수단인 세례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된 성례에 따라 세례를 베품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모두가 다 세례 받은 자요 세례를 소망하는 자가 있을 터인데 아버지 그와 같은 것이 주 앞에서 받는 은택이 무엇이고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세우시되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주의 말씀대로 이 땅 속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이끌어오신가를 깨닫는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세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항 그 2항 1항과 2항 두 항을 같이 읽도록 하죠. 28장 1항 2항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실 수 있죠? 자, 그러면 1항 같이 읽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호와 인호가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를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호요 인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항을 같이 읽죠. 이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야 한다. 1항과 2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을 나눠서 고백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1항은 일단 이제 세례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례는 왜 주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적 측면을, 내적 요소를 밝혀주고 있어요. 세례는 무엇을 위한 것이며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적 은택이 무엇인가에 관련한 내적 요소를, 영적 요소를, 내적 혹은 영적 요소를 1항에서 말씀하고 있고, 2항은 1항과는 달리 그 세례를 어떤 형식에 따라 어떻게 어떤 절차에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외적 측면, 외적 요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례가 무엇인가? 신약에서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세례와 성찬이라. 그것은 로마 교회의 칠성례와는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요. 로마 교회의 칠성례는 과도한 임의적 비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자신들이 일곱 가지 늘어났으나 실제로는 두 성례만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성경의 근거로서의 두 성례는 그 성례를 명하신 이가 교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결국 세례와 성찬 이외에는 성례로 주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것이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례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베푸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이다. 성례, 그러면 성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전달케 하여 사용하시는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지금? 성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전하시기 위하여 수단으로 세우신 것인데 그것은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보이는 말씀, 그러면 되게 성찬의 경우에 더 엄격하게 이제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을 지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은혜한 구원의 은총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직접적인 표현적 상징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러나 성례 자체가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례는 세례를 베풀건 성찬을 베푸시건 하나님께서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심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의 수단은 결국 설교 외에 성례로서 성찬과 세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세례를 공부할 때에 세례는 다음과 같은 내적인 목적을 몇 가지를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우선 보면은 세례를 정하신 이는 우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정하셨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우리가 마지막 28장에서 보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께서 세례를 명하셨고 실제 세례를 실행하는 자는 누구죠? 2항에 나와 있는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세움을 입은 목사가 실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행자가 재정자가 아니요, 재정자는 곧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행하신 것이다 라고 그 세례의 성례 전적인 근거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당사자를 교회의 유형교회 엄숙에 가입시킬 뜻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나타나는 세례의 효과는 유형교회에 가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유형교회라 하는 것은 그 반대 개념 무엇과 구별되어지죠? 무형교회하고 구별되어져요. 그 무형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면 아담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을 이루어 양물이 속한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 시간과 역사에 관계없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다 일단 무형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백성들의 역사 속에 보편적으로 실제한 교회들이 유형교회입니다. 그러면 유형교회는 속하지 않았으나 무형교회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 교회가 제도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복음을 받아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형교회에 속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교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성경 말씀이 먼저 주어진 곳에 있어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가 있었으면 그 자는 이제 무형교회 회원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범위는 그런 범위 정도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으되 모든 무형교회는 사실상 역사 속의 유형교회의 모습으로 대부분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런 유형교회 멤버로서 회원으로서 이제 가입되어지는 중요한 절차의 단계가 세례라는 것이죠. 유형교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집니다. 그 가입이 되어진 것은 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1항에 보면 몇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은혜 언약의 표호와 인호가 되어진다. 이것은 성례의 모든 것의 공통 중에 성찬도 마찬가지죠. 즉 성례는 은혜 언약의 표호와 인호가 된다. 이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표호라는 것은 사인을 의미하는 것이요. 인호라는 것은 씰, 도장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죠. 도장으로 찍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을 확증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실 영적 은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세례를 베품이 있다. 그러면 그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바 되고 있는 실제적인 영적 은사 그 자체는 무엇인가? 세례가 상징하길 원하는 상징 그 자체에 원래 그 상징되고 있는 바의 그 원형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고 둘째는 따라서 연합된 자는 중생의 내면적 영적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니 중생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요. 중생한 자는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요. 같은 것이죠. 세 번째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요. 네 번째는 그리하여 중생하여 죄사함 받은 자가 그리스도 연합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화의 삶의 과정을 그 세례 안에서 함께 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으로 헌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서 6장을 한번 잠깐 보면요.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 6장 11절 같이 읽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헤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는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성례, 특별히 세례는 모든 성례는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결국은 특히 여기서는 세례, 씻으라는 세례와 맞물려 얘기하면 세례를 주어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지면 그 씻음은 결국 우리에게는 첫 번째는 거룩함과 두 번째는 의롭다함의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거룩함과 의롭다함은 칭의와 성화의 두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분적 위치가 법정적으로 죄가 더 이상 없는 사람임을 선언하신다는 뜻으로서의 의롭다함이에요. 그렇게 법정적 선언으로서 그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선언은 단순히 가정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 선언으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자를 그렇게 선언한 자를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치 않으나 거룩한 실제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불신자와의 차이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큰 절대적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럴 뿐만 아니라 죄인인 자를 하나님께서 가정적 선언으로 그냥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만 끝내버리신 게 아니고 죄인인 자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에 합당한 거룩한 실제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가 의롭게 하신 자의 생애 속에 변화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실제적으로 거룩에 참여하는 성령의 일하심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자가 불신자와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전히 옛 본성에 따라 죄를 짓는 자에 있어서의 연속성과 공통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나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 즉 신자, 이제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중생 이전의 사람과 내면과 영적 상태가 실제적으로 여전히 똑같지만은 않아요. 거기에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요한 1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범치 않는다고까지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한 1서를 잠깐 보세요. 요한 1서 9절을 볼까요? 9절 요한일서 3장 9절 3장 9절 자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즉 구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뭐를 짓지 아니한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의 씨를 그 속에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럼 역설적으로 죄를 짓는 자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그 말씀이 역으로 적용되어지겠죠? 왜냐면 4절을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됐어요. 그리고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됐어요. 그리고 8절을 같이 읽어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난 자와 그 다음에 18절에 마귀에 속한 자가 대칭이 되고 있죠. 그리고 대칭이 된 결과로 어떤 차이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는 죄를 짓는 자요. 하나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 속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예요? 안 하는 자예요?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하잖아요.
안 범해요? 범하죠? 어디 속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죄는 죄대로 범하고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리고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 그래서 이것은 별로 우리 모두의 뭐죠? 죄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연약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 불구하고 3장에 와서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범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 본질상 죄인이요 죄 위에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거룩의 능력 뜻과 가능성을 우리 안에 창조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가리키는 영적 은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히 죄의 정죄,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렇게 되어진 자로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의 삶에 참여할 능력을 하나님 우리 안에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룩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거룩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거룩에 배반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따라 살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시는 영생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가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로서 마땅히 기대되어지는 새 생명의 능력, 곧 뭐냐면 거룩에 순종하는 능력과 삶의 실행이 거기 나타나기 때문에 아, 그건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난 실행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는 그 자체가 바로 생명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생명력의 모습들은 살아있음,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있음, 이걸 나타내보는 이 생명력은 연약한 우리 예본성과의 갈등 속에서 항상 분명하게 뚜렷하게 승리의 모습 나타나지 않는 혼동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가 마지막 선이냐면 회개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 선에서 완전한 새 생명의 역사와 죽은 자의 모습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거룩의 생명받은 자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향해 나가는 큰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의 행실을 주 앞에서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을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는 용서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매달리고 약속에 매달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돌이켜 자기의 죄된 행실을 떨쳐나가는 삶, 이런 영적 변환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그래요. 이 회개 역사가 신자에게는 계속적으로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 회개 역사가 이끌어지는 삶의 결과로 변화하는, 죄를 인정하고 미워하는, 그리고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미 그것이 뭐냐면 주의 부르심에 따라 영생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요, 거룩에 참여하는 장만한 능력과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불신자, 죽은 영혼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죄를 범하고서 죄를 범한 죄로 인한 부담감 또는 미안한 마음,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 후회, 이것으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갖는 거예요. 좀 중생치 못한 사람도 어떤 죄를 범하고 하면 찝찝하고 잘못한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의 고동소리와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신성에 대한 두려움 같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회개가 아니고 도다 명확한 모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조명해 오는 깊은 죄의 깨달음이죠. 죄의 인정, 죄를 미워함, 죄로부터 떠남,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긍휼로만 용서받음을 알고 그 약속 앞에 매달려 엎드려지는 것, 이것도 모든 변화의 과정이 회개인데 이 회개의 삶이 성도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어져요. 요한일서 3장은 뭘 말한 거냐면 그와 같은 회개 역사 때문에 성도는 혹 옛본성에 따라 뭐할 수 있어도, 죄를 범할 수 있어도 요한일서 1장에 따라 어떻게 돼요? 재박하면 주는 미쁘시사 용서하는 줄 알고 믿음으로 자백하는 자요, 그리함으로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죄를 범치 못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성도는 죄를 범치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일 3장에 말하는 성도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뜻은 성도는 죽은 자처럼 죄를 범하나 양심에 약간의 부담만 느끼고 후회만 느낄 뿐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죄 속에 계속 머물러 완강한 마음으로 계속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의 영적 성격에 따라 그 특징을 구별해보자 할 때 그때에 놀랍게도 요한사도는 탁 뭐라고 했냐면 성도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란 말로 그 특성을 탁 부여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뭐가 있어도 죄를 범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죄로만 있어도 불신자들이 죄를 범하는 것과 다른 그 안에 있는 중생케 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코 그들처럼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완강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란 측면에서 강한 대조를 영적 대조를 분별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우리가 봤던 아까 몇 장이었어요?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결국 세례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 중생케 하시죠. 당연히 연합된 자가 중생케 되는 거죠. 죄상을 받은 자죠.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죄책을 면케 받고 의롭게 살아갈 정죄함을 피하는 칭의 역사를 받는 것이요 동시에 거룩함 즉 성화의 길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세례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는 물에 잠기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맞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잠글 수도 있고 뿌릴 수도 있어요. 장로교는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교회는 뿌리죠. 장로교에서 잠그는 일은 거의 없죠. 그 장로교에서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인가요? 아니죠. 장로교에서는 뿌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이게 욕조도 만들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뿌리는 거로 간편하게 하죠. 그러나 굳이 원하면 탄천에 가서 이렇게 담글 수도 있는 거예요. 원하는 이들이 없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장로교 일부 어느 장로교는 침례를 주는 장로교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잘못되거나 이상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침례 줄 수 있고 세례 줄 수 있습니다. 침례를 준다면 물에 잠근단 말이죠. 물에 잠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합하여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 새롭게 되어지고 삶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여 새 생명을 입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어떤 그 세례 줌에 대한 어떤 그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냐에 대한 이 상징 속에 그 어떻게 주느냐 상관없지만 그 주는 방식에 따라서는 그것이 우리가 어차피 침례를 주건 세례 주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세례의 성례 전적 의로서의 은혜 언약의 표요 인호인 그런 그 영적 은택을 우리가 가리키고 받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주는 방식에 따라서는 그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좋은 어떻게 돼요? 어떤 하나의 그 가시적인 징검대가 될 수 있어요. 유비가 되어지니까 경험적으로 이거 봐라 죽었다 살았지 않냐 내가 죽었다 살아난 자니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뿌려주는 것은 어떠냐 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짐승의 제사를 드러난 때문에 짐승의 피를 언약의 피로서 뿌린단 말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짐승 제사를 드리고 그 피 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짐승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그걸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았던 그런 구약적 성례에 대한 비유에서 유비에서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물로 세례 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피 뿌림으로 죄 씻기를 받고 다시 죄 용서 받는 은혜의 체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주는 세례 방식이 어떻건 간에 그 두 개는 다 똑같이 하나의 뭐죠? 세례로 말미암은 영적 은혜를 또 은택을 가리키는 표에 지나지 않는다. 그 세례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요 세례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은택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자체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문장 보면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이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 계속 집행되어야 한다.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요즘에는 교회 안에 이런 헛된 소리 하는 사람 없지만 그 이전에는 예수 신앙 고백서가 만들 때만 해도 세례는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요. 어차피 이거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임시적인 것이지 굳이 교회가 임시 어떤 기간에만 하는 것이지 교회가 존재할 때 계속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 말을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에는 이 문제하고 시비 거는 사람은 없죠. 세례를 주어야 되는 일은 항구적인 것이요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 계속되어지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 그럼 세례는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 세례를 주어야 될 사람은 누구죠? 세례를 베풀어야 될 사람은?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은혜 언약의 대상자가 세례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은혜 언약의 대상자는 누가 있는가? 어떻게 확인하죠? 성인의 경우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을 해요. 그 성인의 경우는 그 신앙 고백에 진실된 것을 확인하여 그가 과연 하나님이 은혜 언약으로 부른 자임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그에게 뭐죠?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또 다른 대상이 있어요. 누구죠?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경우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대상으로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신앙 고백을 나중에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신앙 고백을 받기 이전에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과연 원리적으로 타당한가? 왜냐하면 세례는 무엇을 기초로 은혜 언약에 들어오면 안다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을 기초로 안다고 그랬는데 신앙 고백이 없는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지 우리가 그의 인생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 자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임의로 먼저 언약을 세례를 줄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가 생각하죠. 그 문제 때문에 침례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장로교회에서는 인정을 하죠. 장로교회뿐 아니라 로마교회도 인정하고 동방교회도 인정하고 루터교회도 인정하고 유아세례를 인정하는 교회가 주류죠. 그런데 소수의 일부 교회는 인정하지 않죠. 자, 성결교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 부분을 요 다음 잠깐 뒤로 보기로 하고 일단 2항을 먼저 해서 마치고 그 다음 장 넘어가야 설명이 되겠죠. 자, 2항을 보게 되면 세례 주는 형식은 뭘로 줘야 되죠? 물. 물이 아니고 포도주로 주면 어떨까요? 포도주로 이렇게 부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면 어떨까요? 꿀로 주면 어때요? 꿀. 꿀 끈적끈적하긴 하지만 꿀로 주면. 포도주나 꿀이나 다른 어떤 거로 세례를 베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물로만 줘야 한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물로 줘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정결의 예를 다 뭘로 했어요? 물로 씻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예수 세례 요한 때도 뭘로 세례줬어요? 물로 세례줬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뭘로 세례 주도록 하셨어요? 물로 씻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주께서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세례의 수단을 물로 확정해 주시고 오드네이션 정해 주신 것으로 받기 때문에 물로 세례 주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 원리다라고 말씀을 받습니다. 물로 주고 2항에 보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을 빼놓고 그냥 세례를 주면 될까요?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겠으니까 그렇게 줘야겠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줬나요 안 줬나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줬을까요? 세례 요한은 일단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세례 요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효인가요? 유효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 어렵다. 어렵다. 괜히 말을 끊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강림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회개 역사가 벌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죠. 오늘 우리와 같은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때 교회 탄생할 때 여기서 어떤 사도들이 뭘 줬어요? 회개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뭘 베풀었죠? 세례를 베풀었죠. 그때 세례를 베풀 때 사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셨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 기간 동안에 주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나요 안 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예수님 제자들이 누구도 주고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줬죠. 세례를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갖고 있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무슨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아. 성경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주일학기 때 보고는 다시 못 봤거든요. 그러니 50년 세월이 지났어요. 세례 요한은 죄사함의 세례를 부르셨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죄사함의 세례를 받도록 하라느냐. 둘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라 하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요단강 나오는 자에게 다 세례를 줬죠. 그 세례가 해서 죄사함의 세례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왔을 때 세례 요한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증거한 그 자들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나이다. 근데 그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가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어라. 그는 흥해야 될 것이요. 나는 망해야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예. 아, 줬다니까요. 줬어요. 언제 줬어요, 언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타나기 이전에도 예수님 행전의 세례를, 제자도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자, 이때 세례를, 삼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까요? 이때는 삼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까요? 아니죠. 이때 줬죠. 이때부터. 그렇죠? 그러면 신약적 의미의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때 삼일 때부터요. 신약적 의미에서의 세례는 사도행전 2장 이후 역사부터 시작해요. 신약적 의미의 세례는. 그러면 이 이전까지 세례는 결국 신약 이전의 세례죠. 그러면 신약 이전의 세례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유효한가? 무효인가? 다시 받아야 한다? 다시 받을 필요 없다. 아, 이거 우리 고건사님 필요 없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야 돼요? 아니면 다시 받지 않아도 돼요? 아, 묻지 말고 그냥 설명해요. 아, 답답해. 물어보면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배우러 왔는데 자꾸 물어보냐. 그죠? 언제 가르치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물어보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이전엔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세례 그 전에는 뭐가 있죠? 할례가 있었죠? 구약에는 할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할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다 둘 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뭐라고 그랬어요? 성례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구약에서의 성례고 이것은 뭐예요? 신약의 성례일 뿐. 그럼 구약의 할례가 세례와 성례로서 서로 대응되고 있지만 이 둘 다 성례라는 것은 둘 다 가리키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가리키죠? 그렇죠? 구약에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언약의 표호요 인호가 되어졌고 신약에서는 이 세례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표호요 인호가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할례는 세례와 어떻게 돼요? 결국 같은 은혜를 나타내는 성례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죽었을 때 사도행전 2장의 세례는 받지 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낙원의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 상관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대로 죽었다면 그대로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님의 세례를 죽은 자에게 배포하고 이룰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건 요한의 세례 또한 뭐죠? 성례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성례전적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요한의 세례를 누가 명하셨길래 하나님께서 비오단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라고 사역을 시키심으로 요한의 사례는 죄사함의 세례와 즉 이 세례에 대한 완전한 형식은 뭐죠? 성령과 물로 주시는 누구죠? 불로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성령을 주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세례를 미리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죠. 마치 무엇처럼? 할례처럼. 그 성례전적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그 성례전적 의미에 따라 은혜 언약을 바라보고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이미 구약 안에 복음적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구약 안에 담겨 있죠? 그것에 대한 완성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요.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기해요? 완성시켜요? 완성시키는 거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했으므로 모든 율법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은 뭐냐면 구약 안에서도 완성되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영적 은혜의 바라봄보다 명확하고 정도가 분명하고 확실하진 않아도 같은 은혜 실체를 바라보고 성례전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받아 누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때 세례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예수의 세례를 받을 때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굳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될까요? 이 세례 이후에는 세례를 반복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세례 받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세례는 어떤 걸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이 두 가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과 거룩함이라고 고린도 6장 11절에서 봤죠. 그 역사는 한번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그다음에 거룩해 하신 역사는 되풀이 반복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번 세례받은 사람이 되풀이 아, 나 그때는 세례받고 신자 같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다시 신자답게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다시 세례받고 새롭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이전의 세례는 구약적 경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이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게 될 경우는 혹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같은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서 중생의 역사의 경험을 한 거죠. 할례를 받고 마음의 영적 할례 받은 사람은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 그렇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전에 그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세례를 받은 자들도 동일하게 성령적 의미에 참여한 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유효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이후 역사 속에는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잘못된 것으로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죠. 합법적으로 불순이면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야 한다. 근데 목사님에게 집례는 받기 받았는데 왜 목사님에 의해서 집례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그렇죠. 성례는 항상 무엇과 함께 역사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이 성례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영적 실상인 은혜 언약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독립적으로 있는 성례는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항상 말씀과 함께 있으므로 성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수단 역사하거든요.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에 의해서 성례의 역사도 함께 집행되어지도록 되어졌으므로 결국 목사에서 집행이 되어지는데,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자식들이 행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이 생명이 위태로워져 십보라가 양피를 베어서 휙 던져주면서 그 대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때 할례를 누가 행했어요? 십보라가 했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할례의 의미를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주신 것인가, 성례전적 은혜이므로 이것을 존중이 여겨야 될 것이요, 은혜 가운데 겸손히 이 성례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가르치고 있는 은혜 언약을 사모하는 자에게서는 마땅히 해야 될 것임을 교훈하기 위하여 불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십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할 것을 명하시는 하나의 사례로 예외적으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꼭 십보라가 했으니 누구도 해도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 그런데 목사님께 세례 인사는 받긴 받았는데 알고 나니까 거기에 이단이야. 뒤에 안 거야, 뒤에. 그래서 그게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빠져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다시 남포교로 왔는데, 세례 받으셨습니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사실은요, 뭔가 하긴 했는데요. 거기서 그 알고 보니까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단 종파에서 세례. 머리 아프니까 차 한잔 마시면서 간식 하나 먹으면서 5분간 생각하시고 들어와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금원 권사님. 자, 다시 한번 크게. 자, 뭐라고요? 유? 무도 나오는데. 송권사님은 유? 자, 유 손잡아, 유. 유효?
와.
무효? 제법 있어요. 자, 그리고 유효냐, 무효냐. 둘 다 아니다. 저 혼자네요. 저 혼자. 답은 둘 다 아니다 합니다.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유효면 유효고 무효면 무효지. 둘 다 아닌 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 있어요.
둘 다 아닌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제 있죠. 이거 주관식 문제니까 알아서 풀어야죠. 수학 문제 풀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경우 그 다극적의 양과 음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에게 이단 종파에 속해 있을 때에 그곳에 있는 목사의 집례가여 세례받은 경우 그 세례는 유효한가라는 답에 대해서는 가능하기도 유효하기도 하고 무효하다. 당하던 경우에 따라 각각의 유무효를 판단해야 한다. 첫째, 이럴 경우는 무효하며, 둘째, 이런 경우는 유효하다. 이렇게 답을 해야 월타임이죠. 아시겠죠? 답은 뭐예요? 유효하기도 하고 무효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요. 어떨 때 유효하고 어떨 때 무효하냐? 아, 그 숙제. 어떨 때 유효하고 어떨 때 무효하냐? 이걸 가늠을 잘해야죠. 첫째,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어요? 이단도 이단 나름이라. 자, 그러면 어떤 면에 있어서 이단이냐가 다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기네 교회만 교회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건 다 복음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네 교회만 교회래요. 그럴 경우 거기서 준 세례는 어떻게 될까요? 유효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렇죠? 교회론적인 측면에서의 잘못된 가르침은 있지만 적어도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론적 이해는 문제가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하여 구원받는 은혜 언약의 이노여 표인 세례를 가르침이 있어서 은혜 언약에 대한 이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세례줌에 있어서의 영적 실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손상받지 않고 진행이 되겠죠? 그럴 경우는 교회론적 위기에서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받는 영세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캐톨릭하고 우리는 교회관이 다르고 성례관도 다르고 칠성례냐 이성례냐 벌써 다르고 성찬의 이해도 다르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지 몰라요.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로마 캐톨릭이 영세를 인정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곧 분명하고 성과 성자 이름을 주고 그 성례를 말미암아 이해에 대해 집행되는 은혜의 언약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들이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감리교에서 주는 세례를 왜 인정해 안 해요? 인정하죠? 안 해요? 하는구나. 다행이구나. 그 감리교에서 세례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감리교 우리는 어떻게 달라요? 교회 직제에서 달라요. 거긴 감독제고 우리는 노회, 장로제도예요. 그래서 거기는 목사가 감독의 주위에서 어때요? 연회로부터 파송이 되나가요. 우리는 어떻게 돼? 각 교계가 부르죠. 불러서 노회를 거쳐 승인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면 목사의 부르심을 개교가 결정해 부르는 장로회에 대해서 그 감리교는 어떻게 돼요? 감독인 연회에서 감독자가 파송하는 거예요. 개교회로. 벌써 교회 구조와 달라요. 이론이. 그리고 감리교의 구원은 우리 구원론에 비해서 구원론적 의미에 있어서 사람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사람의 요건에 있어서 감리교 우리에는 구원론적 이해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대세분화되기 이전의 일반적 원칙에 있어서는 그들이 뚜렷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기초로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감리교에 주는 그 세례를 우리가 인정을 하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다 인정하네. 어디가 인정하지 않나요? 결국 어디에 문제가 될 때? 삼위일체론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인정할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되면 이렇게 여호와 증인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여호와 증인에서 주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는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으로 계셨던 이 세상의 삼위로 이 세상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시기 이전부터 영원전에 그리고 영원히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으며 그 성자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 되셨으므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 원래의 삼위적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매우 잘못된 기독론을 여호와 증인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르치는 그러한 근본적 이해 문제점 때문에 여호와 증인에서는 세례를 우리가 세례로 인정하지 않죠. 마치 몰몬교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단도 이단 나름인 것이에요. 어떤 형태에서 줬는가 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얘기는 뭐냐면 합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세례가 어디에서 주어졌냐에 관계없이 세례를 주어질 때에 세례에 합당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주어졌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신앙 고백 위에 세례가 베풀어졌는가 그리고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가리키는 지웠군요. 은혜 언약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그걸 시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신앙고백과 그 신앙고백 속에 담겨있는 세례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은혜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거를 확인하고 합당한 교회법적으로 인정받는 목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세례를 주었는가, 이거를 이제 확인함으로 세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어느 기관 어느 교파에 줬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제정하신 은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A교회 B 목사님 세례를 받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B 목사가 배교자야. 아, 이 B 목사가 세례를 하게 세례 준 자가 그리스도를 부인을 해. 뿐만 아니라 온갖 죄를 다 탐하여 경건을 자신의 배를 위하여 삼은 자요. 사꾼이었다에, 일이었다에, 목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자의 모든 일이 마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그 자로부터 받은 세례는 유효한가? 이거하고 교회가 한바탕 싸움을 치렀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뉘었죠. 유효하다! 그럴 수 없다. 그런 흉악한 배교자가 준 세례가 어찌 유효할 수 있겠는가? 이래가서 세례 무효성을 얘기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나뉘었어요. 나눠진 자를 도나티스트. 이 사람들과 교회가 나눴어요. 결국 교회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집례자의 도덕성과 영적 순결성, 신학 고백의 확실성 등은 세례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고 난 뒤에 평생을 세례해 준 집례 목사님의 행적을 살피면서 과연 이 자가 소천 받을 때까지 내 세례가 이어토록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가는가 막 마음대로 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세례는 집행하는 자의 영적 순결성과 그의 신앙 고백의 확실성, 도덕적 순결성 기초해서 주는 것이 아니요. 그 자는 단지 뭐예요? 집례자로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은혜 언약 부른 자를 어떻게 확인해요? 신앙 고백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세례를 베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그것이 교회법상 적절하게 시행되어지면 그 세례는 유효하니 세례는 어디에 속한 것이다? 교회에 속한 것이지 집례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세례는 누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집례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은 후에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암흑의 씨는 이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준 암흑 목사에 속한 자로는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남포교회 교임을 선언하노라.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례가? 교회에 속한 것이죠. 교회에 속한 것이죠. 이렇게 문제 다 해결됐죠. 그렇게 까다롭고 예민하고 어설퍼 보는 그런 문제들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확실성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는 답이 원리적으로 다 풀어지게끔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설명드릴 그와 같은 케이스별로의 답들이 그러하다는 것을 잘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은 반대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고 갖고 있다 볼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서 사망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받는 사람을 물속에 반드시 잠기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세례를 집행하여도 무방하다. 왜 그렇죠? 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 실제 용례 성경에 나온 그 밥티조라는 단어예요. 밥티조. 침례, 밥. 이 헬라운데 밥티조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어떤 baptism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baptism을 세례 또는 침례로 각각 번역을 합니다. 하는데 이 밥티즈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곳곳에 쓰이고 있는데 쓰이는 용례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 용례를 살펴보면 그것은 뭐예요? 뿌림의 경우도 또는 뭐죠? 잠금의 경우도 각각 쓰이고 있어서 실제 예수님이 세례주라 했을 때 잠김을 세례주는 성례전적 수단이요 양식으로서 못 박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그것을 못 박는 자체가 과도히 성경을 해석하여 세례의 침례라는 수단을 하나의 임의적인 성례전적 권위를 성례전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잘못을 보호하는 것이죠. 침례건 세례건 상관없고 그러면 사도시들 시대 때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속사도, 속사도는 뭐죠? 사도들한테 바로 사도들을 눈으로 뵙고 그 밑에 배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세상을 소천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남아 교회를 지도하신 분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D 100년부터 150년 사이에 산 분들이 속사도인데 이 속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속사도에 쓴 교회의 예배 규범 보면은 디다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게 되면 세례는 침례도 좋고 뿌려줘도 좋다라고 설명을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침례교에서 세례받은 자는 침례 형식으로 다시 받는다고 재세례 죽이는 침례교회는 굉장한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잘못이죠. 첫째 하나는 침례 이어야 한다는 성례전적 세례줌의 방식에 대한 자기 임의적 권위 부여, 그것이 일단 문제고 잘못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세례 이명 받은 사람이 은혜 언약을 바라봄으로 바라보는 은혜 언약의 인호와 표호가 가리키고 있는 죄사함의 칭의와 의롭게 함과 성령의 거룩함에 대한 영적 역사는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두 번 경험토록 이끌어져가는 형식은 불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그 강요함으로 나타나는 그 실수, 그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입교를 하는데 그 입교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유아 세례자들도 입교 이전에 침례를 간 사람이나 입교 이전에 침례를 간 사람이나 또는 그 입교 후에 된 사람들에게도 침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신앙 고백 기초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세례를 먼저 받고 뒤에 신앙 고백했으니 그것은 방법도 잘못됐으므로 결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다시 제세례를 줘요. 그것도 역시 잘못이라. 오늘 유아 세례 문제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물을 붓거나 뿌려 세례를 집행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해요? 세례와 이게 침례하고. 침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세례와 침례 어느 쪽을 더 선호해요? 한번 푹 잠겼다 나오면 정말 깨끗해질 것 같죠. 침례가 한 개인에게는 중생자로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헌신과 각오에 조금 더 의미 있는 감각적 경험을 줘요. 훨씬 더 감각적 경험을 줘요. 그래서 침례를 이렇게 다겨주면 아 내가 물속에 푹 나왔다 목사님 오래 놔둘 수도 있죠. 갑갑해요 하고 해도 그냥 나올 수 없는 거지 자기가. 그냥 갔다가 이렇게 끌어내면 숨이 퍽 터지면서 그래서 침례가 참 제가 미국에서 침례를 주는 교회를 이렇게 쭉 침례 의식을 쭉 보면서 좋겠다. 침례가 가능하면 그거 할 수도 있겠다.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곤란하구나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저처럼 작은데 침례가 너무 커. 이만해. 이게 뉘어서 어떻게 줘야 하는데 그냥 거기서 보니까 이게 엎드려 이렇게 뉘게 하는데 목사님 쩔쩔쩔 매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꺼내질 못하면 어떡할 거야. 그게 이제 불편한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 속에는 또 침례 주는 사람들이 워낙 침례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다라고 고집을 하다 보니까 장로교에서 침례를 주면 거봐라 침례가 맞지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오해하고 성가시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것도 된다니까라고 해서 자꾸 이제 세례로 줘서 일종의 세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적 효과도 있어서 세례를 택하고 또 간편하죠. 근데 이제 100명 중 되는 사람을 다 어떻게 일일이 침례 주겠어요. 그래서 침례 받는 사람은 모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례를 간편하게 얼른 이제 집회를 끝내죠. 옛날에 사도행전 이전에 베드로 설교 듣고 몇 명 회개했어요? 3천 명? 5천 명? 세례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침례 주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세례나 침례는 어느 방식 상관은 없어요. 그냥 뭐 굳이 어느 거든. 그래서 침례를 할 수도 있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가끔씩은 침례해봐도 좋겠다, 장로교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부활절에는 세례를 주고 추수감사절에는 침례를 줬더니 침례파, 세례파 교회에서 나눠지면 또 좀 곤란하죠. 하도 분당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 모습이라. 자, 사항을 보세요. 사항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양친이 다 믿거나 다른 어느 한편만 믿는 집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다 믿지 않아도 세례를 어느 한쪽만 해도 주죠. 어느 쪽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의 근거가 무엇인가? 왜 신앙 고백 이전에 세례를 주는가? 거기는 일단 교회론적 이해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구성되어질 교회. 교회가 있는데 앞으로 구성될 교회예요. 구성될 앞으로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질 구성되어질 예비 신자, 미래적 예비 신자의 경우는 신앙 고백을 기초로 받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누가 해당돼요? 여기 성인들이 여기 해당돼요. 성인들이. 그런데 이미 구성되어진 교회 회원이 있어요. 이미 구성된 교회 회원. 이미 가입된 회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신자의 자녀들이에요. 신자의 자녀는 부모의 신앙 안에 부모가 교회 회원으로 가입되어지고 나서 그 아이들도 자연적으로 뭐죠? 교회 회원으로 가입되어질 때 책임지는 또 교회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신자로서는 아직 뭐예요? 성장기에 있으므로 유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가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는 그것은 성인으로서 자랄 때까지 유보되어 있으며 성인이 되었을 단계에 뭐죠? 자신의 입으로 입교, 신앙 고백을 회중 앞에 하고 회중이 바로 그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동의함으로 인해서 과연 그가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구성해야 될 유형계 회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함께 나눌 자라 인정받을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은 사실은 교회 회원 전체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당회 앞에서 미리 먼저 문답을 하죠. 문답을 해서 문답을 따라 당회의 문답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훨씬 깊고 집요하죠. 왜냐하면 그 신앙의 실제성을 확인하는 거니까. 당회의 문답을 집요하고 철저하게 해서 그가 과연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 책임과 권한을 함께 나눌 자. 왜? 어떤 힘의 책임과 권한이 생겨요? 책임은 뭐예요? 교회의 모든 복음적 사업에 자기 교회 회원으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세례받는 사람은 나 그냥 혼자 주 앞에 세례받은 대로 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형계 회원으로 가입되는 거라니까요. 유형계 회원으로 가입되는 건 뭐냐면 이 남포교회 회원이 되었으면 남포교회 회원으로 있는 이상 자기가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왔잖아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다른 교회 회원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회원으로서 회원의 이전과 이명이 가능하지만 이명 이전에 현재적으로는 그 교회 회원으로서의 그 교회에 주어진 복음적 책무를 감당해야 될 뭐가 있는 거죠? 회원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께서 구원을 하셨으므로 은혜 언약 부르셨으므로 제가 은혜 언약의 가시적 표시인 유형교회 회원으로서 그 책임을 받고 있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합니다. 그 책임이 뭐겠어요? 교회가 해야 될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교회적 일이죠. 그 복음을 가르쳐 나가고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뭐 오늘 여러분이 헌금하는 뭐가 되는 거죠? 재정적 책무도 나누는 것이요. 그 다음에 봉사의 손길에 대한 책무도 같이 나누는 것이라. 그 교회 세례는 받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빠끔 드리고 또 가서 열심히 살다가 빠끔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빠끔 신자로서 여러분이 세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전혀 잘못된 세례관이에요. 그게 만약 개인주의적 세례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세례를 받아 권하면 뭐라고? 아,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완전치 못해서 그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아, 누가 완전한 사람이 세례 받냐고 권면한단 말이죠. 그래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놓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신자의 부르심 외에 뭐죠? 실제적인 부르심 뭐예요? 교회 회원으로 내가 부르심 받고 있다는 거죠. 그 교회 회원으로서의 책임을 나눈다. 동시에 뭐가 좋아요? 교회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생겨요. 권리 행사의 법적 권리 행사 중에 중요한 건 뭐예요? 공동의회 회원으로서의 권리예요. 목사를 청빙하거나 예결산을 승인하거나
그래서 중요한 교회적 결정에 회원으로서의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해야 될 중요한 회원으로서의 그 명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해야 될 사람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의미가 있으니 그 세례를 이미 먼저 세례받은 회원들이 아무나 주겠어요? 아무나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만일 저자는 도저히 신자가 아닌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들어오게 된 회원의 권리가 뭐가 생겨요? 피선거권이 생기잖아요. 선거권 내지 동시에 피선거권이 생겨요. 피선거권이 생기면 뭐가 돼요? 교회 리더십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례 주면 피선거권을 준다는 것인데 피선거권은 세례를 받은 자로서 피선거권을 가진 자면 교회 리더십에 들어오게 되는 자니 그 자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회원권을 넘어서서 나중에 리더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뭐예요? 지위를 권리를 그에게 부여해준다는 것이라면 따라서 교회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줄 거냐 말 거냐 할 때는 이미 당에 위임되어 신앙 문답을 통하여 오지만 이들에서 문답 행위를 다시 하죠? 그렇죠? 문답을 다시 해야 한다고. 그것은 뭐예요? 회원들에게 그자가 과연 신자인가를 공표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세례에 대한 예비신자 명단을 여러분께 미리 공포해서 알리는 게 원칙적으로 좋아요. 그 주위에 안단 말이에요. 저자가 신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회원들에 대한 모든 뭐죠? 감찰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세례를 주노라가 되면 여러분이 그 회원을 받는 거예요. 받게 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함께 더불어 책임과 권한을 나누게 되어지니까 가타부터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지죠. 회원권에 대한 그 회원권의 박탈은 오직 누가만 해요? 멍백히 드러난 배교와 범죄 과실이 있을 경우 그가 회원 신자가 아니라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죠. 그 자리에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 권한과 책임은 어떻게 돼요? 유보받는 거죠. 유보받기 때문에 입교 때까지 미루어져요. 입교 때까지 미루어지지만 그러나 유아세례 교인들은 신자의 자녀들은 이미 예비 교인으로서 교회 구성된 신자로 우리가 받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아주 중요한 유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비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일컫었어요. 이 구약의 교회도 역시 뭐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죠? 그럴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으로서의 표현이요. 육적 자손들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처럼 할례 받는 것처럼 신약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교회 자체가 아브라함의 영적임의 자손으로서 그의 자손들도 뭐가 되면 세례를 주므로 대응을 이루어요.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그러나 신약 교회의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그가 신앙 고백이라는 영적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매개로 하여 영적 자손이 되어지지 신앙 고백 없이 교인의 자손이라는 것은 신앙고백을 매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교인의 자손이라는 것은 육적 혈통을 매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비대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여기는 다 육적 자손이고 여기는 성인들은 영적 자손이죠. 왜냐하면 신앙고백을 했기 때문에 영적 자손이 될 수 있는데 그 교인들의 자손들은 신앙고백 이전 단계물은 여전히 뭐의 자손이죠? 육적인 자손이잖아요. 그럴 때 여기는 비대칭적 요소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괜히 말했나? 그냥 넘어갈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는 생각이 나거든요. 깨어있는 자는. 그 질문이 생기거든요. 질문이 생기면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전화가 오면 여러 군데서 오면 제가 피곤하잖아요. 학문에 다 가르쳐드려야지. 잘 보세요. 그 육적인 자손은 영적 대칭의 뭐예요? 비대칭적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세례도 할례도 뭐다? 외면적 할례가 있고 내면적 할례가 있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게 있고 어떻게 돼요? 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고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요. 세례를 받는다고 다 참 중생자가 아니라예요. 그 한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자녀들을 은혜 언약 안에 부르셨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신자의 가정에 복 주심을 우리가 하는 자의 신자의 가정 하나님의 윤리를 다스리는 최소 단위는 뭐죠? 개개인의 부르심과 동시에 가정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교인의 자녀에게 주신 받은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고린도서에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불신자와 결혼한 아내는 그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배우자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갈리기를 원치 않거든 함께 살아라 그러겠죠. 그래서 신자가 불신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결혼의 유효성을 얘기하며 혹 그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누가 아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 집에 준 자녀는 뭐죠? 세상의 자녀와 구별되는 구별성이 있다라고 해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하다는 그 말씀 때문에 실제로 신자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적 분별성과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할례를 주어 그가 비록 뭐하지 않지만 육적 할례를 받을 뿐 내면적으로 할례 받은 것이 그것은 뒤에 말씀을 가르쳐 그가 성년이 돼야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바로 할례를 주어 은혜 언약에 속한 자를 받듯이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 안에 주어진 신자의 자녀들은 교회의 회원으로 예비적 회원으로 우리가 받는 의미에서 세례 주는 것은 가하고 그것이 신자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택이라고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 제가 몇 가지 뽑아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341페이지 340페이지 먼저 보면 1번 나와요. 중간에 보면 제가 가진 건 340페이지고 새로운 판에는 340페이지 아니고 그 4항 신조가 나온 뒤에 한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중간쯤 되는 부분에 1. 어린 아이들은 세례가 요구하는 바를 경험하거나 행할 능력이 없고 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찾으셨습니까? 다 찾아지죠? 예. 그러면 어린아이든 세례가 요구한 바를 경험하거나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성경에는 어린아이들이 세례받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이 두 가지가 어린 유아세를 반대하는 침례 교도들의 주장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을 인용한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자들을 제자들이 뭐라고 책망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지 뭐라고 하셨어요? 이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에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은 어린아이들과 천국의 상관성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영아기 때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아니면 버리셨느냐. 침례교도 같은 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 이전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영아기에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그 문제 생기니까 침례교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영아기 아마 자기 의지적으로 죄를 분간하여 어떤 죄를 범하거나 범치 않기 이전에 영아기에 죽은 아이들의 경우는 주께서 구원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침례교회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받는 백성을 인치심이 은혜 언약 안에 부르심이 있다 없다?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장애를 입어서 선천적 불구로 그 사람이 어떤 그 복음을 이해하고 들어서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렇죠? 우리도 사랑부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경우에 자폐증이 심하고 뇌성마비 일찍 오고 이런 중증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복음을 귀에다 천번 만번 얘기해줘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요. 복음은 굉장히 그 영적 역사인데 그거를 이성으로 깨닫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그럼 영혼은 구원이 없느냐 말이에요. 또 태어나자마자 일정 기간 동안에 짧은 세월을 살다가 바로 주의 부르심 받은 아이도 어떻게 되냐. 그런 모든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죠? 세례나 신앙 고백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부르시는 택하심에 의해서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옳은 교리. 그 대부분이 교리예요. 일반적 교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침례교의 유아세례 반대 이유가 약해지고, 그래서 쭉 넘겨서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넘어가면은 거기 보면 1, 2, 3, 4 쭉 나오고 있어요. 1, 2, 3, 4. 결국 우리 주장은 이렇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 주장은 이렇다. 첫째, 자기 자녀들에게 언약의 표와 인호를 주도록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명하신 바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세례는 하나님이 명령 주신 바 언약의 표와 인호이고, 하나님이 그 표와 인호를 형식만 바꿨을 뿐, 즉 구약적 성례냐 아니면 신약적 성례냐, 그만 바뀌었을 뿐 구약의 성례에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었다면 신약적 성례인 세례에서 신자의 자녀들에게 그 성례를 베푸신 것은 대응상 마땅한 일이며, 그리고 4절에 본 신약 안에서 온 가족이 자녀를 포함하여 기쁘게 주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았다는 말씀 속에 이미 그 내용은 실천적 증거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사도행전 2장 38, 39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두들에게 했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미 가족을 포괄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베레아 회당의 유대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하나의 말씀의 근거, 즉 구약의 근거하여 바울의 가르침, 신약의 가르침이 맞는가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했으니, 바울의 가르침, 신약의 복음적 가르침이 구약적 근거가 있는가를 확인해본 그들의 노력은 구약의 언약적 자녀 개념과 신약적 교회적 은혜 언약의 개념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므로, 구약 언약 안에서의 할례 주면 그 대상이 신약 언약 안에서도 자녀를 포괄함이 마땅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7장에 가게 되면 불신자와 결혼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한 배우자의 그리스도인의 눈물과 슬픔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위로하였는가, 그것은 쭉 내려오게 되면 너희 자녀도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그 말을 준 내용 때문에 그렇다 해요. 고린도서 7장 14절 이해를 이해해 가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일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믿는 남편을 거룩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그렇지 아니하다면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 신자들의 자녀와 불신자들의 자녀를 구별하셨으며, 불신자들과 결혼한 상태에 있는 배우자들에게도 또한 그들의 자녀가 다 거룩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신을 시켜 준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전 양쪽이 다 불신자인 자녀들과는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은혜 언약의 부르심인 세유와 세례를 주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뒤에 넘어서 5항과 6항, 이건 이 앞에 설명했던 전체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항과 6항 같이 읽죠. 이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된다. 그렇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없다거나 구원을 못 받는다든가, 또는 세례받는 사람은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중생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례의식에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꼭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옳게 집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 바 계획을 따라서 약속된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 어른이든 유아이든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 6항은 중요하죠. 세례를 줄 때 우리는 뭘 기초해 준다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주죠.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주는데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 확실히 그때 분명하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진실로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신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신앙 받을 때 신앙 고백이 거짓말이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그때 거짓말로 신앙 고백이냐? 이 사람이 펄쩍 뛰어요. 아, 난 그때 사실 진실로 고백했다. 당신 왜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사냐 이랬대. 아, 주 앞에서 내가 진실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세례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은혜 언약의 복누림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지체될 수 있는가 할 때 지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체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세례를 준 성례전적 은혜로 바라보기엔 은혜 언약의 실체가 실상이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한쪽의 이해가 뭐죠? 유아세례 또한 마찬가지라. 유아세례도 성령이 되어서 나타날 때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효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한 때에 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죄의 사함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면 세례는 그 자체가 구원의 절대적 요소는 아니죠. 세례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말하면 영적 은혜 역사가 이쯤으로 해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세례 받은 것은 과거와 현재 세례 받는 순간의 죄는 세례를 통해서 용서받지만 앞으로 미래에 그 세례 받은 이후에 지을 죄에 대해서는 세례를 통해서 죄 씻김, 의롭게 함과 거룩함에 대한 그 영적 은혜의 역사를 세례 때도 함께 받는 것인가 안 받는 것인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즉 세례를 통해서 과거와 세례 받는 순간까지 죄는 씻김을 받지만 세례 받은 이후에 짓게 되는 세례 문제에 대해서는 씻김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세례 또 씻김을 받아야 되니까 세례 또 세례는 그렇고 그냥 손만 씻고 어떻게 이렇게 해요? 캐톨릭에서는 과거와 현재 죄만 영세 때 씻김을 받아요. 그럼 미래의 죄는 뭐죠? 씻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성례가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고해 성서예요. 그래서 고해 성서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묶이게 돼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고해 성서라는 성례는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 앞에 직접 나가 죄를 자백하면 돼요. 그럼 뭐죠? 결국 우리가 받는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한 번으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성령님 은혜의 역사에 따라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주께서 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세례 가운데서 성례 전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주 앞에서 나가는데 그때 받아 누림이 있는 것이에요. 기쁘죠? 감사하죠?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크신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죄사함과 거룩해 하심의 은택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포함한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주 앞에 살아가는 생명 있는 자로 부르시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따라 교회를 주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시고 그 세례를 우리가 기쁘게 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연약한 믿음 가운데 받았으나 그동안 인도하신 믿음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성장함에 받은 바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교회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견지하심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가운데 참여케 하도록 우리 각각을 부르심에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